안녕하십니까?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며 이 시대를 읽고 뉴스를 통해 영적 시각을 갖게 하는 SOS TV 시사 뉴스. 오늘도 뉴스의 장을 열며 우리 마음의 지평을 넓혀봅니다. 지난 시사 뉴스 41회에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엮어 뉴스 속의 아름다운 환원이라는 주제로 방영해드렸습니다. 어두운 뉴스와 사건과 사고는 자칫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죠. 오늘은 그에 이어서 뉴스 속의 아름다운 환원 제2부를 진행합니다. 지구 곳곳에는 아직도 아름다운 마음씨,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남을 동정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비롭고 훈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랑과 에너지로 이 세상이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는 이 뉴스 시간이 훈훈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주시 도평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39살 김모 씨는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줍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는 데 사용되었을 뻔한 하늘에서 떨어진 돈 2만 5천 원. 그 돈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김 씨가 주어서 기뻤겠죠. 잠깐은 아마도 김 씨가 돈과 함께 발견한 그 메모지를 보지 않았다면은 그 돈은 아마 그날의 점심값으로 소비되었겠죠. 하지만 김모 씨는 메모지를 보는 순간 그가 주운 돈은 2만 5천 원이 평범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메모지는 다름이 아닌 고철을 사들이는 자원재생회사에서 고철 수집상 고모 씨에게 그날 아침에 발행한 영수증이었어요. 영수증에는 고 씨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주워서 판 것으로 보이는 고철, 양은, 병들의 개수와 단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주운 돈이 하늘이 그를 축복해서 내려준 작은 선물이 아니라 어느 고철 수집상이 무더위를 이기면서 하루 종일 모은 것을 자원재생회사에 팔아서 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모 씨는 순간 손이 떨림을 느끼고 방송국을 찾아가 사연을 얘기하여서 결국 이 돈은 제주경찰서의 도움으로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하는군요. 확인 결과 이 돈은 가난한 기초수급생활자인 고모 씨가 며칠을 고생해서 모은 고물을 이날 아침에 팔아서 번 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돈이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김 씨는 웃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많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하는군요. 남의 일과 사정을 내일같이 느끼는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해설위원들을 모시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먼저 강명수 편집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악한 세상에 아직도 이 세상에 이곳저곳에 선한 사마리아인들 같은 그런 분들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음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선을 행하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동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선의 목적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는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기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보상해 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 친절한 봉사와 구제가 항상 비밀리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된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9장 2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열심히 턱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바울은 지금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 봉사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봉사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그 봉사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마음의 동기에 자극을 받고 아 나도 저들처럼 봉사해야겠다 하는 그 동기 부여를 받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그 봉사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반드시 비밀로 해야 된다. 아무도 없는 데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는 이 말씀의 뜻은 비밀로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선과 구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한 봉사, 선한 행위, 내가 견딘 인내와 극기, 이것이 내 자신의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관심의 모든 목적과 그 향하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선을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선과 구제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은밀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참 기쁘죠. 이렇게 아름다운 선행을 베푸시는 분들은 아마 그것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조용한 곳에서라도 아름다운 그 마음씨를 통해서 이웃에게 온전과 사랑을 베풀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MBC TV 온라인 뉴스팀에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는 순서에서 프로그램에서 미스터 5달러, 5달러라는 제목으로 미국 대공황 시기에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줬던 비 버덕 씨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비 버덕 씨는 캐턴 지역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요. 누구든지 자기의 딱한 사정을 편지로 보내주면 75가정에 10달러씩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작은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 당시 10달러는 현재 200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자신의 사정을 적어 보냈던 가난한 사람들은 며칠 뒤 비 버덧으로부터 5달러의 돈을 받게 됐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10달러에서 5달러로 줄이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 비 버덧 씨의 도움은 미국이 대공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75년 동안이나 이 아름다운 사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비 버덧의 정체는 저널리스트 태그 겁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비 버덧은 바로 태그 겁의 외할아버지인 샘 스톤이었던 것입니다. 1888년 루마니아 유대인 출신인 샘 스톤은 미국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최하층민으로 살았지만 성인이 된 후 스톰 의류점을 경영하게 되어 꽤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는 미국 대공황에 어려운 생활을 하는 이민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됐고 익명으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 딸의 앞글자를 딴 비 버덧이라는 익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고 그의 사랑의 자선은 75년 만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함께 느낄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문제없는 세상이 될까요? 자, 이제는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볼까요? 박 목사님.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는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선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했죠. 물론 그 사랑은 점점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완숙해야 되는 물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동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기초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 우리가 인간끼리의 이웃과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사회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원래 주신 그 성품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부의 기초인 그 사랑의 기초에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명령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행복해진다고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그런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해진다고요. 우리가 쌓아두고 우리만 가지는, 우리만 편리해지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눠주지 않을 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남에게 선을 베푸지 아니하고 그를 도와주지 아니할 때, 남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보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랑의 생활이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 사회 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읽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잘라버리란 말입니다. 욕심과 탐욕을 잘라버리란 말입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우리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타락한 죄악적인 그런 것들을 다 잘라서 내버리고 주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굴복하고 세상과 우상과 죄를 잘라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겉으로 이제 표시하도록 주께서 주신 제도가 할례였습니다. 양피를 잘라 베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잘라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굴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맞는 주님의 명령의 영을, 그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정신을, 그 태도와 동기를 내게 달라고,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은 줄수록 많아진다는 말도 있고요. 또 사랑은 에너지라서 가두려고 할 때는 그것이 독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수록 더 많은 사랑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목사님의 해설을 들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더 많이 주는 사람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광저우 일보에는 한 중국 소년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로 웨이커라는 13살 난 이 중국 소년은 2009년에 아버지가 급성 뇌출혈로 숨졌고 그의 어머니 로 주아우 씨가 품팔이를 해서 남매를 키우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2월 어머니 러 씨는 악성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즉시 수술을 권고했지만 수술과 치료비가 20만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게 20만 위안에 달했기 때문에 어머니 러 씨는 수술받기를 거부했고 생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아들 러 웨이커를 여동생 집에 맡겼습니다. 2개월 뒤에 러 웨이커는 우연히 엄마와 이모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엄마의 병세가 어떤지 알게 됐습니다. 로 웨이커 소년은 엄마와 이모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서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달 동안 340km를 국도를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호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어깨에는 자그마한 나무통이 메어져 있었는데 그 나무통 안에는 쓰다만 구두약과 헤어진 구두솔이 들어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구걸을 했고 숲이나 길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소년 로 웨이커는 한 병원 옆에서 한 켤레당 2위안인 340원을 받으면서 구두 닦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두 닦기 함 옆에는 자신의 사연을 적은 편지를 적어서 걸어놓았습니다. 구두 닦기 함 옆에 놓인 사연을 읽은 행인들은 그의 효심에 감복해서 수십 또는 수백 위안의 돈을 건넸습니다. 덕분에 구두 닦기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800위안, 13만 4천 원이란 거금을 모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터넷과 지역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단체들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는 시골 소년의 효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슴 찡한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뉴스를 하다 보니까 저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훈훈해지는 것 같죠. 자, 여기서 다시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청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제와 봉사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 참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한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따라야 될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 황금률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들의 처지에 서라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충, 실망, 또 슬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자 할 때 그들의 입장에 서서 내가 그들의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도움을 받겠다 하는 그대로 남을 도와주라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과 깊이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부드럽고 순결한 감정을 갖게 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처신하는 우아한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며 욕심을 내려놓고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마침을 바쳤으면 정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황금률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을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이 많다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여하다면 진리가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평안히 살고 있다면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을 갚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요. 황금률에 따라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나눠줄 때,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황금률에 따라서 나눠줘야 된답니다. 그것이 빚을 올바로 갚아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얘기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금률의 표준이야말로 그리스도 교회의 참 표준이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두 기만이다. 황금률이 빠져있는 그리스도인, 그건 기만이다 하는 얘기예요. 참 이건 두렵고 엄숙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주실 정도로 귀하게 여긴 그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황금률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황금률을 설명하신 다음에 곧 바로 다음에 무엇을 설명하셨냐면은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과 황금률, 이 두 개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하는 얘기죠. 황금률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좁고 비탈진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이 좁기 때문에 그곳으로 매우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을 걸어가는 내내 황금률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률을 피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황금률을 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황금률과 이 좁은 길은 우리가 하늘 도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주변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준다는 것은 곧 자신을 부인하는 일과 같죠.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29일 YTN 뉴스의 보도입니다. 광주 우체국 소속 집배원 30살 김모 씨는 평소 우편 배달을 다니면서 김 할아버지가 중풍을 앓아서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 배달을 하던 중에 할아버지 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았더니 할아버지가 연기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계셨습니다. 우편 집배원 김 씨는 아찔한 순간에 할아버지를 구해냈습니다. 이 불로 김 할아버지는 어깨와 다리 등에 조금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있네요. 서울 삼성동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구조활동을 벌인 용감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무척 급박했는데 시민 가운데 한 명인 남기형 씨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성큼성큼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아찔하고 위험했던 순간도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다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러 생명을 살려서 마음만은 뿌듯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밀양역에서 근무하는 황규영 씨는 승강장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승강장 끝에서 고함을 지른 뒤에 갑자기 선로로 뛰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몸을 날려서 여성을 구하고 맞은편 승강장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구출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코레일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전동차가 진입하는 아찔한 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로에 뛰어든 여성을 구한 영무원. 목숨을 건 참 훌륭한 직무 수행이었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드는 사람들. 이렇게 멋진 사람들의 희생의 정신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죠. 자, 여기서 다시 강 목사님을 모시고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10장에 여기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들의 참 억울한 일들을 주님께서 정말 제대로 변호하고 심판해 주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주님께서 물론 이제 길거리에 바나나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세상에는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지요.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흥미있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나그네는 누굽니까? 나그네는 내 가족, 내가 꼭 돌보고 마음에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족 말고도 내가 평상시에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가족, 아주 가까운 친지들, 가까운 친구들 이외에 내 이웃들을 말합니다. 그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돌보란 말입니다. 그것은 내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 내가 도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내 이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은 나의 필요를 필요로 하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내가 도와줘야 하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내 이웃이겠죠. 그러한 자들을 도와주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였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남의 도움을 받았을 때, 외로울 때 남의 도움을 받았을 때, 위안을 받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격려와 감사. 이 경험들이 우리가 남을 더 사랑하고 동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혹 이야기하고 납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해 보니까 제가 제 자식들을 키울 때는 좀 바쁘고 어떤 때는 좀 분주해서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손자 녀석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가고 또 어떻게 동정심과 이해심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울 때 아 이래서 울겠구나. 짜증을 낼 때 아 이래서 짜증을 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무슨 똑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심정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그 손자, 손녀들의 버릇을 나쁘게 한다는 이야기도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경험은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옛날에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그네를 돌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의 두 가지 정신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여기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서에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를 지키는 우리의 변화된 마음씨와 품성인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훈훈한 뉴스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셨습니까? 아름다운 선행의 이야기들 또 자신의 생명을 불사하고 남을 구한 놀라운 희생의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를 위해 가장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생각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가득 차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행해지는 일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뉴스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군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유익한 해설을 통해서 배우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 나눠주고 사랑으로 가득 찬 생활을 산다면은 정말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드린 뉴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동시켰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